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있고 우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진정 우리의 주로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또한 주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대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고 들뜨는 날로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멋진 캐롤송, 그리고 선물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르는 성탄절에 어떤 들뜨게 하는 기분에 휩싸여 친구들과 더불어 낭만적인 성탄절을 기대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성탄절을 대하게 될 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동방박사 스토리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땅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땅히 되어져야 되지 않을, 마땅하지 않은 반응도 아울러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마땅히 예수님께 보여야 할 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런 반응은 경배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배는 어떤 경배일까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배는 어떤 것인가? 먼저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경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이라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지역이지 않을까, 오늘날의 그 이라크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이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이나 그 바벨론 뭐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대망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신앙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 근방에 살고 있었던 이 박사들이 그런 말,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결국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섭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왔다는 것은 굉장한 먼 거리에서 수억 마리 그런 타국에서 이 외지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려고 지불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이요, 그런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시라는 것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고 한 경배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어떤 한 조그만 나라에, 어떤 적은 어떤 부족, 어떤 민족의 왕으로 난 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이 누이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것이 그냥 한 어떤 민족의 왕으로 났다라면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민족의 왕도 많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여러 어떤 이 유대는 유다 나라는 벌써 다 망했고 로마의 식민지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나라의 어떤 작은 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의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런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로마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도 있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은 다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무슨 바디메어 같은 이 남에서 이제 문둥병, 이제 남에서 거지였, 그 사람은 이제 소경이었고 거지였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바디메어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나름대로 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별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메시아다라는 말을 쓰는 별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나신 이가 어디시뇨?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냥 어떠한 민족의 어떠한 작은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이 사람들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곳, 바로 이 동방이라는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들을 메시아로서 알고 경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경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이 경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그래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됐으니까 뭐 예수님 뭐 한번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정도 차원의 예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수억 마리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자기의 생업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오직 정말 예수님만 예배드리겠다 경배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억 마리 타국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경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경배자로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메시아,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는 이런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바로 온전한 경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 하면은 별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을 봤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봤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진짜 뭐 그냥 별을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별을 봤다는 것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방법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별이 나타났습니까? 별을 봤다고 별을 보고 쫓은 것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별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봤다라는 것은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별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쫓아서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경배할 때 어떤 경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서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 영이라는 말이죠. 진정,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에 입각한, 영과 진리에 붙들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별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고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멀리 타국이 멀리 타향해서 멀리 그 뭐라만 그런 동방이라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전적인 주님만 의존하는 경배 그런 경배자가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내 머리로 하는 이성적으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에 이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배자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신지 알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를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경배하는 이러한 경배를 저는 믿음과 열정으로 하는 경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이 그곳에서부터 동방으로부터 온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누구시다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그곳 먼 곳에서부터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경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 희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를 하는 데 있어서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 헌신과 희생,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뜨거움과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경배는 타성해져진 예배가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이 사람들처럼 찾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오는 이 찾는 이런 희생, 헌신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경배를 하려면 또한 참 경배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실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인포메이션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나름대로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그것도 모르냐. 아주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식하다 그러고 사실 도토리 키재기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하고 동방 박사들이 여기서 예배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두 반응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반응은 또 다른 반응이 나와요. 동방 박사가 아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반응, 일반 백성들의 반응,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서로 엇갈린 상반된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여줘야 되고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참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희생하면서 드렸던 믿음의 열정의 그 반응에 반비례해서 이 사람들 여기 유대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3절서부터 쭉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소동이었어요. 소동. 이 소동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보고 또 이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왔다니까 소동하고 우왕좌왕하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 듣고 소동하고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소동.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왜 일어납니까? 소동과 경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경배는 주님을 향한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반응이지만 이 소동은 이게 도대체 뭔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경배 반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 다음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줘요. 5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알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할지 베들레헴에서 작은 고리에서 출생할지 알기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만 그것이 끝난다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임팩이나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에 영향력을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알고 있는 하나의 인포메이션, 난리지, 지적인 어떤 정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의 지적인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거와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 빠져고 종살이하고 예전에는 뭐 그 두 나라가 다 망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쭉 오랫동안 걸치다 이제 종살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로마 제국의 종살이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누구든지 누군가 메시아가 자기들을 이러한 억압과 압제로부터 건져낼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고 대망했다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연한 거예요. 지적 반응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싸늘한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아무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지적 사항은 성경에 기록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 붙잡고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경배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응이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고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무관심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할지도 않은 그냥 그 왕이라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권력 부귀 그런 것만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매일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반응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에 하루에서 교회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듣고 읽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한 스토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걸림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에 적혀져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과 반응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반응을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온전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을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경배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누구보다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 사람이 메시아를 모르고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한테 마땅히 되어져야 될 반응을 보일 사람이 누굽니까?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거리에 있는 아무 흥청망청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를 데코레이션하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마땅히 예수님 앞에 마땅한 그 반응을 보여주지 못한 유대인들, 종교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을 향해서 경배의 반응을 보여줘야 할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이 싸늘하고 무관심하고 성경에 기록된 사항으로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나와 관계없는 그냥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명절 정도로만 생각하고 성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의 그런 무반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을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무반응이 우리들의 무반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유대인의,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의 반응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반응이며 또한 나의 반응이고 우리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무반응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건 더 큰 일인 거예요. 이건. What's wrong with that? 아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적 반응으로 나가는 사람은 참된 경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들 소란스러워하고 요란스러워할 뿐입니다.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동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 온 거야? 메시아가 어디 있어? 소동이에요, 소동.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베들레헴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으면 그곳에 가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수고했다고 수고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no reaction.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경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지금 다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경배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난다면은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예수님인 것을 메시아는 것을 우리한테 증거해봐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다들 경배 안 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경배 안 하려고 할 때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 동방박사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경배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요즘 말로는 뭐라 하냐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저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홀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경배하는 게 우리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경배 아닐까? 경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남들을 다 경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밝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고백했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도 하지도 못하던 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희생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전폭적으로 주님을 쫓는 이런 고백을 하며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독하고 쓸쓸하고 나만 혼자서 경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경배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배자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경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경배한다는 것 뿌리에는 믿음이 동반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했던 경배였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했냐면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든 희생과 수고를 헌신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경배. 여러분, 이 경배라는 것이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경배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라는 거냐, 예배라는 거냐, 내 삶의 주님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경배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판이한 극과 극의 그런 반응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갑니다. 경배하려고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헤롯이라는 이상한 왕을 만나서 결국은 약간의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계속해서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럴 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별이 다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경배자는 끝까지 갑니다.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그 길에, 경배자의 길에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경배자는 경배의 대상을 만나고 기쁨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문학적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을 말할 때 이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두 번 겹쳐서 중첩해서 씁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건 최상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기쁨을 말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쁨을 주냐면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반응, 헤롯 왕의 반응,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나는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경배하겠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 결과가 뭐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은혜의 결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상의 기쁨을 그들이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배자로 살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최상의 선물을 주세요. 최상의 기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배 활력소가 없습니까? 왜 예배가 정말로 열정적이지 못하고 왜 예배의 활력이 넘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먼저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 예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과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냐고 관계없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가 드라이 되고 예배가 건조해지고 예배가 기쁘지 못하고 예배가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가면 최상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주님의 방법을 쫓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고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아울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이 최상의 기쁨이 우리들 모두에게 예배자들에게 임하여 정말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것을 이 최상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읍니다. 보배합을 열고 이제 드립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다른 대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마리아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톨릭 사람들은 뭐 마리아한테 경배한다 뭐 그러지만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만 경배가 맞춰져야 되고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드립니까? 황금 유향 모략. 이 황금 유향 모략은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어떤 값비싼 예물이었어요. 최상의 것이죠. 예물로는 최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황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왕권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의 권리, 왕의 권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 때 쓰이는 것입니다. 이 향, 유향, 제사 때 제사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구속해 주시는 이러한 중보의 역할을 해주시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 모략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죽으셨다가 정말 부패하게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구세주가 되셨음을 이 모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왕이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요, 그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고백에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죄를 중보하시는 구속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오직 구세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여러분들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아끼는 것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그것이 나의 특기건, 그것이 나의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재능이건, 나의 삶이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최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릴 때 거기에서 진정 주님의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경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모든 것을 주신 참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를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